사람의 자기 살아가는 삶의 길이 결정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전혀 자기는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이끌려 가듯이 어쩔 수 없는 마력에 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그분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겠죠. 좋은 율법학자로 아주 성실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자기 생애를 그렇게 보람있게 잘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런 자기 신념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나면서 어떤 모든 것이 엉망진창처럼 뒤집어져 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삶의 길로 무엇에겐가 이끌려가듯이 끌려가면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을 계획이 없었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분인데 이분의 삶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신 것으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다메섹 가던 길에 회개하게 하시던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에게 이 사울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에게 소개하시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그릇이다 했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 많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주로 토기장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실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흙에게 물어보겠느냐 만들어질 그릇에다가 물어보고 만들겠느냐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쓰기에 편리한 필요한 그릇들을 임의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원하는 곳에 쓰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내가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여기까지 왔다고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 두 번째 예고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앞으로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평생을 살고 무엇보다 유대인 문화와 지역이나 이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을 위해 선택되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해 선택되었고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이 사울, 바울은 후에 헤로당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자기 신앙을 변명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광경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불길한 예언도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주님의 복음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바울의 일생은 정말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고 마지막에 형장에서 처형될 때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일생 동안을 그렇게 수많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담으면서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던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많은 고난당한 삶을 살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런 고난당하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이제 13장에서부터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실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 이후부터는 주로 전체 내용이 다른 사도들보다는 바울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마지막까지 사역을 위해 달려갔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두 사도가 전도를 위해 출발하게 되는데 오늘 4절 이하 말씀에서는 그렇게 파송됐던 두 사람이 첫 번 선교지에 도착한 곳이 바로 구브로였다는 점을 말하면서 이 구브로에서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구브로에서 사역이 선교사로서 첫 번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구브로에서 사역을 보시면 앞으로 두 사람이 감당해 나가는 선교사역의 또 사역의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교학에 있어서 취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두 사도가 파송되었을 당시의 선교지가 어떤 곳이냐라는 겁니다. 뭐 그 당시 넓게 보면 전체의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지금 두 사람이 말씀 사역을 했던 안디옥 지역이나 넓은 광범위한 지역을 다 포함해서 넓게 보면 그 사회를 다 그레코 로만 사회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제도와 법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또는 제도적인 영향 하에 있는 세계가 이 두 사도가 복음 전거해야 될 그런 세계였습니다. 이 사회가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긍지 높게 간직하고 있던 사회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명의 본고장이었고 자기들만 문명인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바바리안들, 이방인들 혹은 야만인들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330년경에 이 세계 정복을 위해서 출발하면서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이 무지한 세계를 헬라 문명의 빛으로 밝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점령해서 그 모든 지역들을 다 헬라 문명화시켜서 그 무지한 세계를 이 지혜의 세계로 밝은 빛의 세계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 나섰던 하나의 명분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리스 사람들이 다 공감했을 만큼 자기들은 이 오랜 세월 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학문이나 이런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문명화된 그런 민족이었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계를 이분화시켜서 자기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 밤에 로마 사람들은 또 어땠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당시로선 전 세계를 정복해서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고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가 성취되었던 시기였죠. 이때가 되면 이미 거의 전쟁은 다 그쳤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로마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그 인근에 없었던 거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는 의미에서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군사력이나 로마의 권력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거기에 감히 도전할 생각을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항이나 전쟁을 포기해버린 상태에서의 전쟁이 멈춤 상태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자랑하던 시기니까 로마의 권력이 로마의 힘이 대단했죠. 그리고 로마의 군사력이나 통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고 그 로마의 시민권 하나 가지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혜로 생각할 만큼 그들은 그런 면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이렇게 자기 나름의 자부심으로 세계를 다 이원화시켰는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선민과 이방인들로 이원화시키죠.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은 문명인이고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은 야만인들로 생각하면서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이렇게 이분화시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이원화시켜서 자기들만의 자부심과 긍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이 민족들마다 필요하고 나라들마다 그거 없는 나라 없는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그것이 자만심이 되고 교만함이 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 되고 원칙이 되었을 때 세계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회 속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사도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진리이고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긍지 높고 교만했던 그 사회 사람들이 순수하게 아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끝없이 저항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자기들의 것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의 세력들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요한 저항과 반대를 일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 거기다 종교적인 배경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뭐 헬라 문명 자랑하고 로마의 군사력 자랑하고 하지만 그런 정신세계를 떠받쳐주고 있는 종교 세계는 완전히 다신교적인 세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옛날 신화 이야기처럼 읽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그리스 로마 사회 절비에 세워졌을 만큼 실질적인 숭배의 대상이었고 거기 매여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문명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또는 권력 가진 뭐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진 나라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그 밑바닥을 형성해진 종교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또 잡다한 악한 영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의 선교지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두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중간쯤 가면 사울이 바울로 슬슬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뭐 편의상 바울로 부릅시다.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두 분이 굉장히 그 세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계 어떤 세계인지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신들이 도전해 나가야 될 그레코 로만 사회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출발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던 이 두 사도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던 선교의 동력 그것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지난 주일 저녁에 찬양 예배 때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큰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어떤 요소, 신앙적 요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된 것이고 또 모든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배경을 다 초월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한몸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또 교회가 성령께 민감하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자세 때문에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일치와 연합 뭐 이런 하나님 말씀 잘 배운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를 찾는다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동력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명령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을 때 보았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 얻고 나가서 증인된다. 증인되어라 하고 부탁하시거나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 받고 당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당연한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시기보다 조금 앞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내용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인 그 중에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시는 분은 사람이 전하는까지 실제로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전도사역에 있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증거하고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앞서서 가르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도가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활동 많이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2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전도를 명령하시고 또 성령께서 전도를 위해 하나님 종들도 성령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물론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 교회의 결정도 있고 판단도 있고 추대도 있고 다 과정과 절차를 거쳤겠지만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 전도를 명령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키우셨다가 때가 돼 보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럽니다. 실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앞에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랬지 않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보냈어요. 안디오 교회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역사는 교회가 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시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껍데기 관만 보입니다. 관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속에 흐르는 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제도가 있어서 교회가 행하고 사람이 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 중요한 것이 그건 어디까지나 이 껍질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깨달아진 성령의 뜻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모든 일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사람도 선택하시고 사람도 보내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두 사도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라는 곳이죠. 지금은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한쪽은 터키령대, 한쪽은 그리스령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곳에 먼저 갔습니다. 이곳으로 먼저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 선교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응하기 쉬운 곳으로 보내신 것처럼 저게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4장 말씀 보시면 4장 36절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워낙 어려운 사람, 시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 붙여주기를 바나바 위로자라는 사람, 위로의 아들 그런 이름을 붙여주어서 별명이 본명이 되어버리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란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족이라고 밝히는 건 그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정통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거기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어서 예루살렘에서의 살림살이도 부족함이 없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을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출중해서 교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사도들의 지시를 받고 두말하지 않고 안디옥에 와서 순종하다가 또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장 어려운 선교사 사역을 맡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첫 번 선교사로 출발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가 처음 선교지로 이끌려간 곳이 바로 그의 고향인 구브로였습니다. 아마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비교적 안전한 보호 속에서 이곳에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자말자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았을 때 이 바울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선택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첫 번 경우부터 먼저 들어간 곳이 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 상대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과 좀 조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 마음의 숙제처럼 남아있던 아쉬움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해서 그치지 않는 근심과 책임의식과 안타까운 마음을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삽니다. 그치지 않는 괴로움이 자기 동족들의 구원 문제만 생각하면 그치지 않는 염려와 근심이 그에게 늘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모멸찬 대접을 받고 쫓겨나면서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에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다음 도시에 가면 또 동족들이 있는 회당 또 찾아가서 거기에서 말씀 전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 공식적으로 자기 직책이 이방인이라는 사도여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권에 대한 열망을 평생 동안 가슴에 자기 숙제처럼 끌어안고 살았던 정말 민족 사랑이 극진했던 그런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용어가 이제 여기 등장하는데요. 초대교회 1세기에 복음이 전거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요소가 세 가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이 회당이에요. 회당은 사도들이 처음 들어가서 자기들과 말과 뜻이 통하는 같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1차적으로 거점으로 삼았으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 회당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인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도시들이 다 철저하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신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대인의 회당이 그 도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은 아니다. 신들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걸 자기들이 믿고 섬기면서 언년 중에 그 이방인 사회 속에 신이 한 분뿐이라고 믿는 종교도 있다. 이걸 알려놓은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지냈던 전하는 복음,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고 한 분만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들릴 수 있도록 일종의 가교 역할을 했던 그 일들이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방 사회 속에 미리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갔을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한 분 하나님 섬기는 한 분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장이 들어보았던 낯설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논리였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그 논리가 쉽게 그 사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겠다는 점에서 회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회당이란 구약 성경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성전이 망하고 난 다음 유대인들에다 분산되고 나서 어디서든지 그래도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동네마다 회당들 다 짓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당들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중심센터로서 역할을 잘 했는데 자기들을 위한 역할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방인 사회 속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걸 알리는 역할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사도들을 많이 도와줬던 것은 로마 제국의 도로망입니다. 물론 로마가 도로를 만들 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도들이 전도하기 좋아라고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군사용 도로입니다. 세계를 정복해야 되니까 많은 군사들의 이동이 필요했고 그 군사들의 이동을 위해서는 도로가 필수적이었죠.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다 로마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납니다. 로마에서부터 출발해서 사방으로 도로들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로마 군대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도로만 따라가면 큰 도시들을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도로를 따라 움직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비교적 여행의 안전도 보장되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안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계에 비교해 보면 이 로마의 도로망이라는 것이 신속한 이동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큰 도시로 이동해 갈 수 있도록 안대가 되기도 했고 사도들이 안전하게 비교적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이 로마의 도로였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사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말 언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세계가 다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 중동에서 시작해서 유럽의 전체 이르기까지 헬라어로 물론 히브리인들이 아람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그렇게 했지만 헬라어를 사용은 다 통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날의 영어보다도 더 쉽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사용되었던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언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현지에서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늘 통역을 수행해야 설교가 되고 강의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얼마나 불편하겠고 또 인건비는 얼마나 많이 지출되겠고 뜻이 또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아닌지도 잘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그 통역하는 분들의 농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죠. 그런데 그 당시 헬라어만 사용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막힘없이 설교하고 전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시대를 대비해서 이렇게 회당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 사상도 미리 알려놓으시고 좋은 길도 만들어 놓으시고 다니기 쉽게 해놓으시고 또 당시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어서 그 말만 사용하면 어디든지 가서 막힘없이 예수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도에 굉장히 귀중한 자원들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사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2세기를 가면요. 2세기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게 또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헬라의 철학이고 하나는 로마의 법이에요. 헬라 철학의 원리들이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변정하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철학적인 논리, 전개 방식들이요. 그러나 로마의 법체계가 교회를 행정적으로 이 조직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 로마의 법체계가 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로마 제국 안에서의 교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죠. 이런 이방 사회 속에 만들어졌던 학문도 제도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사도들의 전도 역사가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전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이렇게 그 쉽게 전도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도하러 갔지만 저항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항이 등장합니다. 마술사의 저항입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이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해서 반대하는 거죠. 이 마술사는 그냥 마술사가 아니고 당시 고위 관료들 곁에 붙어 있었던 점쟁이 같은 사람들로서 일종의 신탁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죠.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자문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회는 한 집단의 수장되는 사람이 개종을 하면 집단 개종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총독 한 사람의 개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의 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악한 영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영이 가득했던 이 엘루마라는 무당의 정면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를 폭로해내죠. 마치 만물에 대한 지식에 통달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운명의 결정자가 되는 것처럼 나타났던 그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이렇게 그 정체를 폭로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것이 갈멜산 위에 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 많은 이방인들을 절대적으로 움직였던 이 마술사였던 그 앞에 바울이 초라하게 서서 외치는 말이 그를 향하여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너의 원수다. 그리고 그를 저주했을 때 눈이 멀어서 두루 사람을 찾게 되는 광경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느 누가 가르치는 진리가 참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마술사 따르던 자기의 삶에서 청산하고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게 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극렬하게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원래 원하셨던 대로 이 총독을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셨던 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사탄의 역사는 늘 회방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혹 악한 영들 마귀의 존재를 뭐 그런 게 있겠냐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도 잘못이고,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악한 영들은 반드시 있으나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그들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라는 존재 실체를 인정하되 두려워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십시다.